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욕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원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몸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인식하며 똑똑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를 보고서 믿고 바라며 기대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온 천하에 드러내는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듯이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저희들 가정이 살아나며 저희들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원하시는 하늘 나라를 이룩하는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우리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형편이 펴어지며 하나님을 위해서 물자와 인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업의 창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날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 가운데서도 이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애 가운데도 극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롯데라에서 일어서는 자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저희들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먼 미래를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공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생업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큰 성취와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기운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는 능력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며 기대하올 때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제14장 제1절에서 제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14장 제1절에서 제9절까지 말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끊어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방금 읽어본 이 대목의 말씀은 뭐 이렇게 2중 3중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대풀에서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 속에 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점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제 새벽에 보았습니까? 바로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에 어떤 말씀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할 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풀이가 되어 나가기를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13장 17절에서 22절 사이에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센 땅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애굽의 국경입니다. 그대로 수에즈 쪽으로 나중에 수에즈 운하가 뚫린 곳 바로 지중해 바다 옆에 있는 해안길을 의미합니다. 그 해안길, 연안길로 그냥 직행을 하게 되면 얼마 아니면 시내 시나이 반도로 들어서고
그 위를 지나서 그대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길로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로 가게 되면 블레셋 족속과 또 그리고 이 해안과는 바로 통행로이기 때문에 많은 마적대와 화적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보따리를 틀려고 대상들이 지나는 그 길을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만주 화적대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곧 일어나기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략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은 넓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전체를 다 훑고 미래 지수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런 길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들이밀지를 않습니다. 어느 길로 그러면 인도를 하셨을까요? 홍해에 가는 길, 그것은 고센 땅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비돔이 있고 남쪽에 람셋이 있기 때문에 거리로 돌려서 12지파를 다 모은 다음에 그쪽 남쪽 고센 땅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렇게 애굽 국경을 벗어났습니다. 그 길에서 직행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동쪽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또 남하를 또 시켰습니다. 방향을 또 꺾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 넓은 바다가 있는 쪽으로 길을 몰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장에서 사실 뒷부분에서 이유가 드러납니다. 항상 추격군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를 아예 추격을 못하도록 그 전력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모세도 몰랐고 우리도 모르고 이스라엘 240만 명도 모르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이 전략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만 됩니다. 모르는 것은 그래서 맡겨둬야 됩니다. 모를수록 자꾸 떠드는 것이 사람인데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눈에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망이. 그리고 제 눈에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싸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전략대로 행해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것이야 그 뭐 벼룩 한 마리 뛰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같은 것, 또 사람 사이의 문제, 이거 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주실지 몰라도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제 능력껏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이 일에는 제가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종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탈진하고 하나님도 손을 대시려다가 에라 그러면 너 잘하네 너가 한번 해보라고 손도 안 대십니다. 하나님은 기분 나쁘면 아예 던져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손을 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멋대로 제 육체적으로 제 정욕대로 하려고 하면 창세기 6장처럼 그냥 영이시기 때문에 떠나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략에 밝으시고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 두 사이에 어느 것이 먼저 눈에 보일까요? 사람은 재물에 밝고 땅에 밝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땅은 먼저 보입니다. 땅이 모든 것의 근본 아닙니까? 토지가.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 땅, 약속의 땅인 땅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이 내게 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 이 재물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죽음을 선사할 것인지 보셔야 됩니다. 이 재물과 이 땅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평안하며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슬기로운 기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서 드디어 형제간에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하는 재앙된 우리가 될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 땅도 약속의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약속과 땅이 딱 떨어져 버려서는, 결별되어서는 그것은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땅을 보지 마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남아계시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번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사업에 실패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 찾아다닙니다. 계속 노립니다. 그것을 갖고 지팡이 삼아서 남의 것이지만 가지고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을 의지하고 이용하고 같이 연합하면 뭔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주시는 모든 권능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너무 물질에,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재물 있는 사람에게 그런 친척이 있다고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단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사막과 같은 곳에서 불기둥으로 난방 시스템을 완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240만 명이 광야에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 살아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특출한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가운데서도 차는 박살나지만 살려주었다고 하는 은혜의 간증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은혜가 서러우면 아슬아슬하게 그저 2, 3cm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살려주는 은혜입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섬뜩합니다. 그냥 뒤로 확 차가 빠져버리는데 왜 나를 살려주었을까? 잘못한 것은 난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본 적도 인정하기도 싫어하는 자가 바로 14장에 나타납니다. 바로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온 전 국민이 초상을 치른 나라입니다.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장자가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바로의 황태자도 죽어버렸습니다. 귀족들의 장자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축의 초태승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훈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죽음을 선사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욕심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출애굽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던 2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 바닷가로 어리석게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갇혔다는 보고를, 첩보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14장 2절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 마치 도안에 있던 쥐와 쥐처럼 갇혔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14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길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으로 가지 않고 남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켰다, 그것을 우리가 유심해 봐야 됩니다. 빨리 가게 되면 가까운 첩경을 두고서 왜 인생길을 빙 돌릴까? 거기서 우리가 유심히 돌려봐야 될 글자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13장에서 똑같은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전략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인생길을, 백성들이 가는 길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이 돌렸습니다. 구름기둥이 거리로 불기둥이 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서 전략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을 바로는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름기둥을 쫓아가라. 구름기둥이 엉뚱하게도 동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홍해로 자꾸 접어듭니다. 어쨌든 그 돌이켜가는 그 우회의 길을 백성들이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다에는 그러니까 연안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안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 많은 지역에 이름이 믹돌입니다. 그 사이에 모래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거기에 장막을 쳤을 것입니다. 결국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거기에서 온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구태어 두 가지 용어를 드러났습니다. 비아, 히롯, 압꽃, 바알, 스본, 맞은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비아, 히롯이라고 하는 큰 사락지역 비슷한 것이 있고 그 맞은편에 또 바알, 스본이라고 하는 또 그런 지형지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마주보는 큰 뭔가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 사이를 빠져나와서 나오니 믹돌이었고 거기서 계속 진행하니 홍해 바다가 있었고 그 사이에 그들이 갇혀 있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혼이병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것을 탈출하자면 홍해로 뛰어들 수가 없으면 그들은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 협곡 쪽을 쫓아서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만약에 군대가 들어와서 적군이 진을 치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갇힌 바가 되는 것이 대충 상상을 할 수 있는 이 용어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3절에서 그냥 풀이가 되어 나옵니다. 지형지물에 대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앞쪽은 홍해요. 뒤쪽에는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큰 언덕이 있고 그 사이에 믹돌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을 따름인데 그리로 들어와서 진행했다가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렇게 세 군데가 갇힌 것이 믹돌, 비아히롯, 바알스본 이렇게 되고 앞쪽은 홍해 바다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희한하게 갇혀버렸다. 그러므로 이제는 4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형지물을 바라보고 첩보를 접하게 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욕심의 충동을 받고 정세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줄초상이 나게 했던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대신 재물에 그리고 저 240만 명 다시 잡아서 끌고 오게 되면 그저 자루에든 지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엄청난 인력을 얻게 될 텐데 여기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모두 체인징 마인드였습니다. 출처상에서 다시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어찌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왜 노예에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해방시켜 주었는가?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이 갇힌 바된 그들을 몽땅 잡아들여서 우리의 손해를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출처상이 나서니 이놈이라도 잡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이 나타납니다. 군대를 동원하는데 허감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 때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 그리고 돌림병으로 많은 애굽인들이 말까지 다 소와 말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7절이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상두마차나 사두마차가 끄는 겁니다. 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또 동원했습니다. 어디에서 남아있었을까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땅에 애굽인에게 속한 병마들이 그리고 그 모든 가축들이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거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고센 땅에서 애굽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며 먹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왜 동북면에 있는 이 지역에 애굽의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바로 셈족이 쳐들어와서 오랫동안 하 이집트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족 이름을 힉소스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종족인지는 모릅니다. 혹 학자들은 아모리인들이었다고 얘기하고 혹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마적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강력한 민족이 들어와서 신무기로 그들은 무장을 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바로가 나타나고 했습니다. 100여 년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도 같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애굽의 영웅이 나타나서 다시 통일왕조를 하면서 힉소스인들 셈족을 동쪽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해서 시나이 반도에서 가나안을 통해서 그들이 요르단 지역으로 시리아 지역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시탐탐 다시 군마를 기병을 가지고 항상 이집트로 다시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센 땅 동북면 바로 국경지대에 한국 같으면 함흥이나 저쪽이 될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군대를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그 군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북고성을 병기호를 지었는데 그것이 두 도시 신도시 탄생의 배경입니다. 비돔과 람셋은 그래서 탄생한 도시들입니다. 그곳에 주둔시켰던 그 주둔군들이 살아남고 그들의 전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다시 선발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동북면의 그 주둔군들의 군대를 전부 동원하여서 바로가 뒤쫓아가는 장면이 7절, 8절, 9절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조금 두고 9절로 넘어갑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 침대에 미치니라. 강력한 추격이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테러를 막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옛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를 따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업이 흥할까 망할까?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네 가지를 따져야 된다고 합니다. 천지인과 시를 따져라고 옛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천은 하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 천입니다. 두 번째는 지입니다. 이 땅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내가 이 사업을 하기에 일을 하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따지는 것이 지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내게 어려움을 자초할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을 해야 되는가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시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판을 했습니다. 무엇을 오판했을까요? 제일 먼저 오판한 것은 천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출초상을 내었고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첫 단추는 완전히 잘못 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용어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다는 것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뭘 얘기해 줄까요? 노예 처지에 주인을 제끼고 가슴을 펴고 국경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믿고서? 하나님을 믿고서. 이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에도 또 나타납니다. 너는 담대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너를 보호하실 것이기에 너는 담대하라. 담대함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담대한 자는 앞에 적들이 우글거리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것은 극복할 수 있다며 그대로 앞을 헤치고 나가는 자의 그 담대함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같은 병을 만나도 한 사람은 죽어갑니다. 한 사람은 담대히 이김으로 나갑니다. 한 사람은 비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게 준 땅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언약과 이 약속은 이 비전은 이루어진다 하며 가슴을 펴고 전전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자는 그냥 모든 것을 가져서나 불평불만과 그리고 될까 안 될까를 하다가 담대함이 사라지고 항상 그는 뒤처진 자가 되고 그리고 옹졸한 자가 되고 그리고 배품이 없고 항상 돈을 따지고 그렇게 현실주의자가 되었다가 쇠퇴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비전이 있는가? 내가 미래로 나아갈 담대함이 내게 있는가? 그것은 말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가?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척도입니다. 정확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처지도 좋지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몸이 아파서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것은 낫는 병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이것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간증하는 분이 계십니다. 틀림없이 낫습니다. 왜? 담대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그는 천을 보고 있는 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집니다. 바로는 동북면의 고센 땅에 자신들의 군마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전력무장이 없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잡아올 수 있는 능력한 군대라고 보았습니다. 이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가 땅에서 살핀 것은 그들이 지형지물 가운데 갇혔다는 사실과 자신에게는 군대가 있으니 얼마든지 가서 뜻대로 올 수가 있다고 판단한 자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전쟁론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 반드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사기입니다. 국민의 사기가 담대하고 일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나 모든 것이 유리하다고 하시라도 백성들이 열패의식에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젖어있으면 무조건 집니다. 이 국민의 사기 여호와와 함께 담대히 나가느냐 아니냐가 결정합니다. 지형지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군대가 강하면 뭐합니까? 사기가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그저 서로 글썽거리기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대목은 사실은 앞에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왔습니다. 절망적인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소,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 전략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전혀 무장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탈바꿈이 되어지느냐 하면 미리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수장되면서 그 시체가 홍해를 뒤덮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둥둥 떠올라오는 그 모든 시신들을 끌어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모든 갖고 있는 장비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탄생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 대목을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고난 끝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그냥 담대한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군대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다음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고난의 병 속에 든 치와 같은 곳으로 저희들을 몰아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며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는 자들에게는 홍해도 갈라지며 적군의 그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얻어서 오히려 전진하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탄생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정이 어려운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우리를 어떻게 마음속에서부터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며 이 모든 것 땅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보이지 못하는 것의 결과를 얻게 되는 믿음이 확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보다는 생명을 선택하고 저주보다는 축복을 그래서 얻게 되는 저희들 앞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